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심과로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것들을 더잘 아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더잘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각 성도의 마음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내려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할 말씀은 아가서 2장 16절과 6장 3절입니다. 2장 16절과 6장 3절 말씀 같은 구절인데요.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지난주 이번 주 연결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다시 들어보셔야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설교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사랑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얘기를 먼저 할까요? 아가서는 오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엔 여자 노래를 달았고요.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이중창이 항상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노래해요?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랑한다고 노래하면 남자와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그 사랑의 이중창이 사실은 이 오페라, 그게 클라이맥스예요. 그렇죠? 그럼 아가서라는 성경에서 이 이중창이 클라이맥스라고 보여준다는 건 우리한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상호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자꾸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 일방성이라고 오해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장 고급스러운 사랑이고 가장 고급스러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먼저 시작하는 사랑이 있을 뿐 일방적인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큰 착각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먼저 시작하는 사랑이에요. 단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죠. 그렇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가장 고급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난 사랑이 넘쳐서 네가 나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했다 줄게. 이게 고급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정점의 사랑은 항상 뭐예요? 상호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저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한대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아끼고 위해요. 난이 사람을 너무 원하고 위해. 근데 이 사람도 나를 원하고 위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하나씩을 주고받아요? 아니에요. 하나 주고 하나 봐서 똑같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면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줬는데 내가 얘를 아끼고 원하는데 얘도 나를 원해. 그러면 돌아올 때 이게 뭐로 돌아와? 이로 돌아오죠. 근데 나도 여전히 얘를 원하고 위해. 그럼 이게 사로 가요. 그게 다시 돌아오면 팔로 온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이게 무한대, 이게 계속 돌면서 줬는데 받고 줬는데 받고 하면서 이게 계속 돌면서 무한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성이에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이에요. 이중창이. 나도 너를 원하고 위하는데 너도 나를 원하고 위하는구나.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본문을 저렇게 간단하게 적은 이유도 알겠죠? 집에 가서 보세요, 아가서를. 같이 모여서 읽기에 불편해요. 근데 내용인즉슨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넌 나한테 너무 소중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네가 있어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이 얘기예요. 계속. 그럼 우리는 되게 뻔하고 전형적이고 유치하고 지겹죠. 아가서를 읽으면. 그리고 이건 너무 표현이 원래 표현이라는 게 사실 문화와 문명을 넘어서면 되게 유치해지기 마련이고 우리한테 안 와닿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뭐 눈동자가 뭐 비둘기까지는 괜찮은데 뭐 망대 같다, 목이 망대 같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못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 비유의 어떤 표현들에 매달리지 마시고 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 네가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네가 너무 아름답고 너 때문에 내가 계속 즐겁다라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상호성의 무한대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왜 사랑에 실패하는가? 이게 사랑이란 걸 전제하면 우리가 왜 사랑이 실패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아가서는 뭐가 사랑의 실패인지를 반어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 무엇이 사랑의 실패입니까? 첫 번째, 나를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면 사랑이 실패하죠. 그렇죠? 대상 선정에서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않을 대상, 먼저 사랑하는 건 맞는데, 있을 수 있는데 아예 나를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은 애초에 시작부터 사랑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미 아가서에서 얘기했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다른 표현으로는 원하는 사랑은 하지만 위하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에 실패한다고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서의 이미지로 하면 뭐예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나는 검은 아름다우니 네가 쉬는 곳과 네가 이런 것을 내게 말하라 라고 해서 딱 갔는데 그 남자가 이 못생긴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이러면 사랑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동한테 찾아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더니 목동이 얘를 또 너무 좋다고 하니까 사랑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팅이 이 새카마신 분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라고 하면 이게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상 선정이 잘못되면 사랑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에서 보여줬죠. 대상 선정을 잘했는데 내 비둘기야, 내 소중한 사람, 내 완전한 자야 해서 문을 두르면서 내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미 옷 갈아입고 누웠는데 무슨 문을 여냐? 이렇게 뭐 내가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실패하죠. 그렇죠? 남자가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사랑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대상을 선정을 잘못했을 때, 그리고 사랑 방법을 모를 때, 다른 표현으로는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죠. 일단 대상 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사랑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난주에 사랑은 뭐하고 원하고 위하는 거, 여러분 사랑이 너무 소중해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무리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성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설교가 따뜻하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내 스타일은 뭐야? 근데 니들은 우리는 왜 안 될까? 이 얘기잖아. 그렇죠?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는 왜 안 돼요? 대상 선정을 잘못하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계속 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이용당하거나 괴롭히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은 상대를 내가 계속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던가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날 이런 식으로 날 이런 식으로 사랑해줘, 나한테 이렇게 하란 말이야. 부모가 자식한테 네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해 나가면 실패하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 이 사회는 날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죠? 이 사회는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에서 내가 지지받고 싶고, 사랑 실패하죠. 그렇죠? 상대는 나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데 내가 상대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으로 상대한테 매달리면 사랑이 실패해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얘기인데 사람이 하는 대상을 사랑해도 사랑이 실패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 모를 거예요. 나처럼 중년이 되면요. 나 중년이잖아. 만여서 중년이라면. 중년이 되면 내가 청년기의 사랑에 35세 이상에서 40세 사이까지 해서 사랑이 실패했다고 느끼면, 사람에 대한 사랑에 실패했다고 느끼면, 그럼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경향이 있냐면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랑하는 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돈과 성공을 사랑해요. 물건을 사랑해요. 활동을 사랑해요. 운동, 취미생활, 뭐 이런 거. 자연, 여행, 뭐 낚시, 뭐 이런 걸 사랑해요. 왜요? 사람은 변하지만 대상은 변하지 않잖아. 이 대상을 사랑할 때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그대로 있어요. 쓰면 사라지고. 얼마나 정직해. 근데 사람은 내가 잘해줬는데 뒤통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사랑하기에 더 좋죠. 성공은 내가 성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척해. 그럼 되잖아. 아무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해. 성공을 사랑해야 되죠. 아, 자연은 변함없어요. 이 바다는, 이 산은 내가 젊을 때 왔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반겨줘. 운동은 정직해. 오락은 정직해. 오락은 내가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어. 운동 내가 열심히 하면 근육이 늘어. 그건 정직해. 뭔가 사람을 사랑하다가 실패했던 감정선을 사물에 투영하면요, 그게 되게 사랑이 돼요.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물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실패예요. 왜요? 거기 뭐가 없으니까. 상호성이 없잖아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내가 성공을 사랑한다고 성공이 나를 사랑해요?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사랑한다고 운동이 나를 사랑해요? 아니에요. 내가 자연을 사랑한다고 자연이 나를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들 의인화를 하셔야 돼요. 바다는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호성을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요, 거의 무한대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대상을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면서 대상을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면요, 그 대상에 종속돼요. 과한 표현은 중독된다고요. 이게 어떤 차이로 나가는지 아세요? 사람 사이에 상호성의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요, 요 관계성 외에서도요, 사람이 생기가 넘치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뭔가 더 확장적으로 나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강한 사람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에 매이지 않고 더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근데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선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그 박해형에서 급격하게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무관심해져요. 생기가 없어요. 메말라요. 멍해져요. 여기에만, 돈에만, 취미생활에만, 내가 생각한 그거에만 막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거 딱 끝나고 딱 나오면 그거 아닌 다른 거는 완전 메말라요. 훨씬 더. 그게 없을 때보다 더. 종속된다고, 중독된다고요. 사랑이 실패예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사랑은요, 여러분, 내가 돈을 20년간 사랑했다고, 21년째 내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이 그동안의 사랑에 보답하라고 나한테 뭐 찾아와요? 아니에요. 대상에 대한 사랑은 내 일방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쪽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랑은 끝나요. 그렇죠? 허무하게 끝나요. 내가 운동, 뭐 낚시 뭐 이런 거 사랑했어. 너무 좋아했어. 어느 날 이제는 그걸 할 여유가 없어. 야, 그래도 네가 20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내가 3회 무료 쿠폰 줄게. 그래요? 아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대상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실패해요. 세 번째, 원하지만 위하지 않을 때 사랑이 실패해요. 그쵸? 이건 이미 얘기했죠. 원하지만 위하지 않을 때. 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사랑할 때 실패하죠. 왜요? 사랑은 상호성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착취되지 않아요. 누군가 먼저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요, 나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그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되지, 상대방이 먼저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해 준 걸 일방적으로 내가 그것을 그냥 소비하는 형태로 하면요, 그 사랑은 깨져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달라고는 말도 안 되는 소원도 들어줄 때도 있고, 돈도 줄 때도 있고, 도움도 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위로 주실 때도 있고, 일방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는 것만 계속 집중하면서 해달라고만 하고 난 하나님한테 해드릴 생각이 없고 위하는 마음이 없고 원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소비하려고 하면 그 신앙이 깨져요. 그렇죠? 그럼 나 혼자 저번에 들어주던 이번에 왜 안 들어줘? 저번에 그냥 우연히 된 건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위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랑은 깨집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사라지는 사랑을 도취할 때도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랑은 사라진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줄어듭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 너무,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릴 때는요, 계속 엄마를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엄마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는 다섯 때까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어요. 어린이집도 안 가고 뭐 유치원도 안 가고 아무 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 24시간 유일하게 엄마랑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곧 세상이에요. 세계란 말이야. 가끔 오는 내가 나, 아빠, 이 둘이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모든 시간을 함께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언제까지 그랬을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친구들이랑 놀다가도요, 월요일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은 아빠가 집에 있는 날이라고 아빠랑 놀지 친구들이랑 놀지 않았어요. 3학년쯤 되면 친구들이랑 약속 있잖아요. 그럼 저랑 놀지 않고 친구들이랑 놀아요. 6학년이 되면 친구들이랑 약속이 없는데도 저랑 놀지 않고 컴퓨터랑 놀아요. 어릴 땐 부모를 굉장히 원하는 사랑을 해요. 하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그게 줄어들죠. 그렇죠? 지금도 부모를, 나이 먹은 저희들도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람 굉장히 솔직히 작아요. 여러분 인생을 관통한, 어릴 때처럼 내 인생을 관통하는 게 아니라고. 내 인생의 중심에 서잖아요. 청소년기 친구가 전부죠. 친구. 몰려다니는 다섯만 있으면 이건 독수리 오연제 완전체예요. 세상에 더 필요한 게 없어. 그냥 얘네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웃고 떠들고 까불고 막 이러면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청소년 걔는.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청년기가 되면 이것들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요도가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요. 우정에서 사랑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20대, 30대에도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긴 하고 친구들끼리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친구보다는 연애, 애인 더 중요해지죠. 그렇죠? 청년기는 그게 더 중요해요. 애인이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세상 사람 다양하니까 하여튼 더 중요해요.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져요. 가족보다. 그렇죠? 40대 되면요. 사회에서 사랑받고 싶어해요. 세상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한번 입증하고 싶어. 막 이런 게 막 불타올라요. 그래서 사회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가족, 그러니까 내 애인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더 커져요.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요. 50살 넘어가면 몰라, 거긴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뭐예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한 시기를 관통하는 사랑이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에 이 높아진 거 낮아진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것을 뭐 하기 시작하면 집착하기 시작하면 중학생이 된 애가 초등학교 때처럼 날 좋아해 주길 바라면서 집착하면 그렇죠? 다 커버린 자식이 엄마가 아기 때 나를 좋아했던 것처럼 나를 아껴주길 집착하면 친구들이 이제는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 가고 또 때로는 그 친구 관계로 모이는 것인데 그게 흩어지는 거라고 되게 그것들을 계속 끈끈하게 걸려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내가 서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것만 전부가 아니라 또 삶에 대한 사랑도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의 사랑이 있는 건데 이게 깨지면 안 된다라고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그게 과도한 기대 그러니까 이 사랑을 훼손할 수 있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사랑이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사랑이 실패해요. 그럼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사랑이 무관심해지거나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메말라지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왜? 4천년 동안 인간들이 사랑에 실패했던 같은 패턴으로 뭐 딱히 새로운 거 없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패한 사람들의 사랑이 실패하면 우리가 찾아온 내적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 비난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비춰지는 거울.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내가 못난 놈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어릴 땐 부모가 제일 크죠. 난 부모를 사랑했는데 부모가 나한테 잘 안 해주면요. 내가 못난 놈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면 내가 못난 놈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여자들이 그 남자들이 반복적으로 날 거절하면 내가 어이가 모자란 놈처럼 느껴진다고. 난 이 사회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은데 이 사회가 계속 나를 거절하면 내가 못난 놈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찾아와요? 착한 사람은 자기 비난으로 가요. 내가 뭔가 진짜 못났나 보다. 좀 덜 착하면 분노로 가요. 이 세상에 대한 분노 막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이런 뭐 분노라고 자기 비난으로 표현하겠지만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되게 사랑의 실패는요 대부분 더 큰 실패로 연결됩니다. 사랑의 실패는 더 큰 실패로 연결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의 사랑이 실패하면요 더 안 좋은 관계를 맺어요. 더 건강하지 않은 관계. 이상한 애랑 사귀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한 애랑 사귀는 경우들 본 적 있죠? 없어요? 나 한 번 나보다 미안해요. 내가 하나의 사랑이 실패하면요,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한 애를 사귀던가 아니면 되게 사랑 따위 필요 없으면서 되게 사막화, 무기력해지던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사랑이나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든가 약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관계, 과도한 자기 입증 욕구. 내가 사랑이 실패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랑이 실패하면 내가 뭔가 못나 아니야 난 못나지 않아서 내가 더 잘난 인간이 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이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날 입증해내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강해져요. 되게 잘하고 막 이도저도 잘 될 때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데는 무기력. 사랑도 필요 없고 그냥 인생에 별 의미 없고 난 되게 무기력하고 견디는 거고 죽지 못해 사는 거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사랑에 실패해요. 모든 사람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 짜증나게. 아닌 경우가 있어. 진짜 가끔 어쩌다 정말 부모가 얘를 너무 사랑해줬어. 근데 중고등학교 때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 그리고 20대 때는 되게 건강한 연애를 해. 되게 결혼했네. 되게 직장 가는데도 너무 좋은 삶에 좋은 동료들이랑 이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있더라고. 걔네들은 이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 되게 자연히 이런 문제를 핸들링을 다 해요. 환장하지.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태어나 보니까 자기 자산이 천억인 사람도 있잖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우리 그건 넘어갑시다. 세상이 불의해서 그래요. 어? 누군가는 돈을 많이 갖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사랑을 많이 갖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90%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죠?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진짜 있더라고. 부모가 사랑을 안 해줬어. 부모가 얘를 안 이뻐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갔는데 좀 따돌려. 연애를 했는데 상처만 받았어. 직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지 같아.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난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버해서 자기라고 생각하지 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양쪽 극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1%? 양쪽 다? 대부분은 이 사이에 어디야? 부모는 그지 같았는데 친구들을 잘 만났던가, 친구는 없었는데 애인이 좋았던가, 뭐 그런 건 없는데 좋은 삶의 기회 속에서 있던가, 뭔가 있어요. 뭔가 사랑받은 부분이, 그렇죠? 뭔가 있단 말이야. 대부분이 중간이에요. 대부분의 이 중간에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반적인 대안과 특별한 대안을 얘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중간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반적인 대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대부분은 일정 부분 사랑이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관리. 여러분 이 단어도 이제 여러분 사랑 이러지 마시고. 모든 인간의 내면에 사랑의 폴더가 있어요. 사랑의 영역이란 게 있다고요. 그분을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의 사랑에 실패해서 내 안에 어떤 패턴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가 자기 입증 욕구가 과도하게 강해서 교회를 가건 회사를 가건 왠지 빨리 나를 입증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열망이 있고 막 내가 거기서 막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과도하게 내가 일중독에 걸리고 입증받지 못하면 진짜 내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고 내가 왜 이러지? 관리하세요. 내가 어느 점에서 사랑의 실패가 내 그런 그 패턴이 됐는지. 어느 날부터 내가 물건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느 날부터 운동을 사랑하기 시작해? 내가 이것을 너무 애착을 갖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맥락으로 오는지 관리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몇 년 전부터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몸이 아파서? 예, 그런 것도 있죠. 막 날씬해 보고 싶어서 내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핏이 괜찮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왜 살쪘대? 아니에요. 거기에 내 그 행동에 내 사랑의 패턴은 뭐가 있냐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운동이 되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열 번 들면 근육이 생겨. 근데 신방은 열 번 만나도 애가 안 변해. 그러니까 허무해. 설교를 100번 했는데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목회는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이건 내 생각대로 되니까. 거기 그런 패턴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걸 패턴을 알아야 돼요. 관리. 관리는 뭐예요? 맨 처음에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에 실패했고 그 실패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랑에 성공했고 그것을 말미암아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라는 패턴을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재정 관리 해주려면 뭐부터 까봐요? 카드값 어디서 썼는지부터 까봐요. 그렇죠? 얘 소비 패턴을 봐야 돼요. 수입 패턴과 소비 패턴을 봐야 된다고. 수입이 얼마가 들어와요? 어디에 어떻게 쓰고 계세요? 이건 안 써도 되는 거네요. 이건 잘 쓰는 거고요. 여기에 쓰셔야죠. 이 패턴을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랑에 실패가 있어서 어떤 패턴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 패턴이 더 큰 실패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이런 실패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비하하고 있구나. 근데 저 사람이란 거울을 내 자신을 객관적 비춰온 거울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 모습만 갖고 내가 집중하지? 이 사람 말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나를 봤던 모습을 내 진짜 모습으로 파악하자 라고 하는 대안이 나와야죠. 그렇죠? 이게 관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턴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을 최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사랑 설교도 이렇게 딱딱하게 한다. 정주야 잘하지 진짜. 사랑 설교를 이렇게 해. 네. 실패를 최소화, 성공을 최대화.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랑에서 너무 자기 모습을 찾지 마세요.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해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인격자입니까? 깊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분들 자기 인생의 한계를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판단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을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쉽죠. 서운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존재를 그걸로 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나의 존재로 규정하고 나서는 그 존재로 규정된 내 모습이 싫으니까 부모한테 이 늙은 부모에게 가서 엄마가 나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고 아빠가 나한테 사과해야 되고 아니 그분들이 젊을 때도 못했던 분들이 못해요. 그런 기적이라면 좋겠지만 잘 안 되잖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절하셔야죠.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보는 방식으로 나를 보지 않겠다라고 나 혼자 결정하시면 돼요. 부모가 나를 보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아도. 옛날 애인이 나를 대했던 태도, 옛날 직장이 나를 대했던 태도, 옛날 회사가 나를 대했던 태도 그래서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실패의 경험을 사람들이 원래 느끼는 본능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서 부당한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뒤집는 게 제일 좋은 방법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무슨 밀당하는 것처럼 나 사랑에 실패한 데 가서 그 이미지를 바꾸려고 난리를 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옛날 애인이 오는 결혼식에 엄청 빼입고 가고 여러분 그게 더 슬픈 거야. 어? 내가 너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러지 마요. 눈물 날 것 같잖아. 왜 그 거울을 아직도 쓰세요? 왜 그 거울을 아직도 쓰세요? 걔가 나를 어떻게 보고 뭔 상관이야. 거기서부터 손절하셔야 돼요. 실패를 최소화하셔야 돼요. 성공을 최대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하위 1%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줬다고. 그럼 그 그림에서 날 봐야죠. 그 그림에서. 이걸 최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최대화해야 돼요. 이게 관리예요. 여러분 이 관리에 대한 건 설교일까요? 아닐까요? 설교가 아니에요. 강의예요. 강의. 그렇죠?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설교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실까요? 관리는 해봐야 어디까지예요? 있는 걸 지키는 것까지예요. 그렇죠? 돈 관리 하면 돈이 늘어나요? 거짓말하지 마요. 돈이 새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게 관리의 명확한 한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돈 관리, 재정 관리 이런 얘기는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재정 관리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엄청 많으면 재정관리가 안 필요해. 아 깜짝이야. 그 사이에 또 늘어나 있네. 깜짝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남들이 뭐 사놓으라고 해서 사놨더니 이렇게 늘어났네. 그렇게 되는 거야. 안 필요해. 막 내가 오늘 어디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내가 뭐 편의점을 몇 번 갔는지 내가 뭐 외식을 몇 번 했는지 내가 물건을 구입했는지 안 필요했는지 이걸 파악해야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돈이 많은 애들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재정관리가 안 필요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재정관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허투루 쓸 돈이라 있어야 재정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재정관리는 허투루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재정관리를 하는 거야. 허투루 쓸 돈이 없어. 그럼 안 필요해요. 그렇죠? 그 관리는 그 사이에 대한 얘기라고.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내 갖고 있는 사랑의 총량 자체가 일정량에 간당간당하는 거면요. 관리하고 버티고 해봐야 이게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가 최선이에요. 여기는. 그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세요? 얘기를 하려고 2주 동안 그 긴 얘기를 한 거죠. 신앙적인 대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는 내 사랑의 실패의 문제를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혹은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사회죠? 사회적 성공? 혹은 이걸 잘 관리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만 해결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 입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사랑, 나에게 성공을 주셔서 그 사랑 입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내 일이 성공적이 될 때는 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내 인생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란 그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새는 접근을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사랑 없음의 문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준다거나 사회적 사랑 성공시켜준다거나 관리기술, 최소한의 사랑으로 버티는 법을 가르쳐주는 걸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해결한다고 하세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건 됐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오늘 아가서 본문이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아가서 본문이 남녀의 사랑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증명하는 특별 계시죠. 그렇죠? 아가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남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가는 거고 여자의 위치에 우리가 가는 거죠. 아가서는 우리가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사람과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이 이런 상호성의 사랑에 들어가는 게 신앙의 정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업성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신앙의 정점이에요. 그게 성업성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예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신약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뭐예요? 상호성을 얘기하죠. 오늘 본문이랑 같은 얘기죠. 아가서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는요. 아가서 표현을 요한복음 그 복음서가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호성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너무 위하고 원해. 너도 나를 너무 위하고 원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표현하시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 표현하는 그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사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같은 사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같은 사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시죠. 자기를 신랑이라고 표현하세요. 이 아가서 이미지를 계시록의 이미지로 차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서 이미지도 같은 이미지를 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사이를 뭐라고 부르세요? 신랑과 신부로 부르시죠. 남녀로 부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죠.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세요. 우정의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세요. 지체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이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의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들은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남편과 같은 사랑으로 아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내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내 지도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같은 사랑을 내가 받으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생겨났던 내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총량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끼고 위하고 보호하고 진짜 그 아기를 이렇게 돌보는 부모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돌보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면 내가 내 인간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신부로 생각하시는 거야. 신랑 대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내가 너 너무 아름답고 내가 너가 너무 즐겁고 네가 내가 정말 소중하고 이런 애인 같은 사랑. 그런 날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내가 이성 가운데 사랑받지 못했던 그 결여가 해결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성적인 사랑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면 그 결여가 내가 해결된다고.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시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내가 또래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그게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도자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체로 부르시면 넌 내 손이고 내 발이다 이렇게 내가 지도자로서 공동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럼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됐던 거기서 어떤 상처가 해결돼요. 그래서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었던 이 사랑의 맥락 내가 뭔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어떻게든 나를 입증해 보려고 하고 내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내 안에 어떤 자존감의 결여와 분노가 있고 내가 관계적으로 상처받은 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경계심과 막을 치는 게 있고 사실 내가 이 사랑의 패턴을 말미암아 생겼던 내 인생의 패턴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랑 문제 경험할 때 이게 뭔지 모르겠죠. 잘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왜요? 이 수준까지 안 해봤으니까. 이 수준까지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죠 이걸. 그럼 보세요. 신앙은 보통 맨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하자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없나? 막 그래가지고 뭐 그 있냐 없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뭐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 복음서에 예수님이 진짜 어디서 사셨대더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냐 없냐 논쟁이기 때문에 있다는 증거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져요. 그게 한참 인자 없는 논쟁으로 막 해서 그때 이 문제를 잘 풀면 이 사람한테 뭐가 생겨요? 있냐 없냐 논쟁을 통해서 인자 없냐 이슈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신앙의 승리가 이루어지면 뭐가 있냐면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생겨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요, 진짜 이렇게 막 불을 뿜으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되게 답답함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적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있다 없다 견해는요, 있다 없다 논쟁에서는요, 이 사람이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신앙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맞냐 틀리냐 논제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진짜 맞냐? 하나님이 진짜 맞냐? 이 논쟁에서 이 이슈 하나님이 맞냐 틀리냐 이슈에서 내가 이게 설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맞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배움이 시작되죠. 배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이때부터는 변화가 시작되죠. 그렇죠? 있다 없다에선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는 변화가 생각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세속적 가치관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려고 해요. 현저한 변화죠. 인생 이 사람 인생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 방식이 달라져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까지.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된다 안 된다 논쟁을 시작해요. 된다 안 된다 논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는 한데 하나님이 맡기는 한데 이게 이 세상에서 구현되느냐 구현되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럼 이 싸움을 하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있다 없다 논쟁, 아니 맞다 틀리다 논쟁에서는 승리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된다 안 된다 논쟁에서 패배해서 그게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안전한 구역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요 이 세속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라는 부분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맞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근데요 맞고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기서도 저런 선택을 하지? 어디서 저런 선택으로 저런 결과를 만들지? 와 대단하다라는 지점까지 가요. 근데 맞지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상은 뭔가 좀 더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생 어떤 큰 결정들에 있어서는요 선을 넘지 않아요. 되게 세속적인 선을. 왜?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큰 변화, 큰 결과는 만들기 힘들죠. 그럼 세 번째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일하시는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논쟁이에요.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논쟁은 뭐예요? 세 번째까지는 인생의 원포인트 제일 큰 방향 누가 정해? 내가 정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맞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됩니까?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참여하느냐 논쟁은 아예 원포인트 처음에 첫 단추가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겠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헌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부터가 사실 주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전까지는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근데 헌신까지 가면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방대치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애들 데리고. 그렇죠? 헌신까지 가면. 근데 보세요. 이 네 가지를 다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에 근본 질감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차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내면에 근본적인 질감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고 주의를 하면서도요 관리가 되게 필요해요. 자꾸 나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튀어올라오고요. 그 입증하고 싶은 마음을 다루어내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튀어올라오고요.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다뤄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 느끼는 거절감이나 사회적 평가로 느끼는 거절감에 대해서 타격이 오고요. 내가 그걸 관리해야 돼요. 내가 그걸 관리를 잘하는 거지 여전히 그 이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도 내 안에 무기력감이 오고 내 안에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의사결정을 하고 가는데도 내가 시니컬하고 뭔가 내 인생의 정서가 그렇게 생기 넘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야. 왜요? 신앙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과 소망의 구도에서만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네가 사인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서 애인처럼 친구로 지도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요. 내가 삶을 대하는 감각 자체를 바꿔요. 뭐 사회에서 입증하려고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사랑받지 못했다고 패배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나를 비난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져요. 내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입증하고 증명하고 이런 사랑의 차원의 존재론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되게 무엇인가가 다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신앙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이 사람의 삶의 큰 그림들을 보면요. 큰 그림, 나 좀 더워요. 히터 좀 꺼줄래요? 삶의 큰 그림들을 보면요. 삶의 큰 그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중요한 결정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마음이 진짜 서걱거리는 사막 같고 행복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좀 이기적이고 상처 잘 받고 경계심 많고 공격적이고 뭔가 교회라도 자기를 되게 입증하려고 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하고 막 이렇게 패턴이 복잡하게 돌아가요. 왜요? 그 사람이 신앙이 가짜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참할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그래요. 그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해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신앙의 초신자예요. 이 마음을 가지세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모두 초신자예요.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받은 날. 뭔가 생각, 뭐, 결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받은 날, 뭔가 그 주간에 내가 생기가 있고, 까다로워지지 않고 여유가 있고, 뭔가 평안하고,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고, 다 괜찮은 것 같고,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조금 더 행복했던, 이제 다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그렇게 신랄같이 찾아와서 한 순간의 은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가 받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면 내 사랑의 실패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게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독교로 여러분들 콜링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기대하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성공시켜주면 너무 고맙고 나를 사랑하는 이거 말고 그런 차원 말고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자체가 나한테 선물이 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적이거나 내가 세상에서 되게 대단한 것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의미 있는 것처럼 사람이랑 사랑을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이랑 사랑을 해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솔직히 정말 사랑하는 연애 해보셨죠? 그때 내 내면의 지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바뀌죠. 내 내면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내가 진짜 사랑을 시작할 때 그러면 꼭 손으로 만지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고 아우 괜찮아 하나님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사람이랑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뭐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그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사실 마음이 마음 같습니까? 마음이 마음 같을 때가 몇 번이나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면서 나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들죠. 나를 다 알면 다들 나를 싫어할 거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되게 성숙한 사람인가 보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왜 사랑하기 어려운 줄 알아요? 다 알아서 그래. 난 나를 다 아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거라고.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데 나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나를 좋아하세요. 나를 위하세요. 나를 돌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경험할 때 내가 나를 좋아하게 돼요.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좀 관대하게 사랑하게 돼요. 너그러워진단 말이야. 그럼 먼저 사랑하게 돼요. 그럼 그것도 사랑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착취하려고 하는 나를 공격하는 관계는 밀어내요. 내가 그 사랑의 힘이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는 튕겨낸다고 막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네가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튕겨져요. 왜 저런 아쉽네 밀어낼 수 있게 돼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이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독교는 이 한 문장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다 모르고 조금밖에 모르고 요만큼 알고 기독교는 이 한 문장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인자 없냐? 있다. 이 결론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틀리냐? 맞다. 큐티하기 시작하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냐 안 되냐? 예. 넘을 수 있는 벽입니다. 내가 죽게 헌신하겠다? 그럼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하면 나를 사랑하시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라는 것은 정말 오롯이 여러분들이 혼자 정직하게 기도의 싸움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내가 오롯이 혼자 이 앞에 네 가지는 말씀의 은혜에 좀 해당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은혜는요 내가 오롯이 혼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섬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이거 약간 꽂혀 있습니다. 나는 예. 뭐 꽂히면 또 그게 최고인 사람이라 요즘 이게 다인 것 같아. 사랑이 때론 전부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마음을 경험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아직 그렇지 않으시면 이건 인간적으로 인생 선불에서 조언하는데 관리하고 삽시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규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을 너무 그렇게 쉽게 잊지 마시고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있는 사랑을 잘 지키고 하나님부터 더 큰 사랑을 또 기대해 나갈 때 하나님께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내게 먼저 오사 내 말을 만지시고 날 먼저 안으시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못났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볼 때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 여러분들을 고백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이 찬양으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또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조그만 막상 힘들면 하나님을 저주하지만 정말 조그만 하지만 사랑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바라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